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심층탐구 시작하기 전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뉴욕 맨해튼의 아주 권위 있는 연방 법원입니다.
그 아주 유명하고 충격적인 사건이네요.
네, 맞아요. 아주 노련한 변호사가 판사 앞에 서서 정말 자신만만하게 판례를 제시하는 거예요. 뭐 아주 완벽하고 논리적인 법적 근거들이었죠.
사건 번호부터 그 당사자 이름, 판결 요지까지 서류에 아주 완벽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그쵸. 그런데 판사가 이 판례들을 찾아보니까 세상에, 이 세상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건들이었던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변호사가 그챗 GPT한테 법률 리서치를 맡겼는데 AI가 아주 그럴듯한 가짜 판례를 그냥 천연덕스럽게 창작해버린 겁니다.
와, 이 차갑고 이성적이어야 할 기술이 법정에서 완전 소설을 쓴 거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AI 하면 흔히 완벽한 계산기나 차가운 기계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파헤쳐볼 자료들을 엮어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완전히 다른 그림이요.
네, 오늘 탐구할 자료의 핵심 미션을 말씀드리자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실제로 AI를 사용하는 방식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 기술이 단순한 업무 도구로 넘어서 어떻게 우리의 밥상머리, 침대머리 맛, 심지어 내면의 은밀한 심리까지 끈적하게 스며들었는지 분석하는 거죠.
아, 당신의 일상이 AI와 얼마나 기묘하게 얽혀 있는지 깨닫고 나면 아마 조금 소름이 돋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다룰 책의 제8부, 살림과 놀이 파트를 하나씩 풀어볼까요?
좋습니다. 그 민낯을 들여다보기 위해 가장 먼저 살펴볼 곳이 바로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영역, 즉 살림입니다.
살림이요? 뭐 밥하고 청소하는 그런 거요?
네네, 맞아요. 여기서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현대인의 심리 상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언가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 자체가 고통이 되어버린 상태, 그 결정 피로입니다.
아, 결정 피로. 사실 이건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달고 사는 만성질환 같은 거잖아요. 아침에 눈 떠서 오늘 뭐 입지, 어떤 업무부터 쳐내야 하지, 막 끊임없이 선택을 강요받으니까요.
그쵸. 뇌의 에너지가 금방 바닥나 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AI한테 이 귀찮은 결정의 권한을 그냥 넘겨버리고 있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그 기대 심리가 데이터 순위 변동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나타나는데요. 전 세계 AI 사용 목적 중에 일상 정리 항목이 올해 14위를 차지했습니다.
14위요. 꽤 높은 거 아닌가요?
흥미로운 건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2위였다는 사실입니다. 1년 만에 거의 수직 낙하를 한 셈이죠.
와, 2위에서 14위로요? 사람들이 갑자기 일상을 정리하는데 엄청 부지런해졌을 리는 없고, AI가 일정을 짜지는 기능에 무슨 치명적인 오류라도 생긴 건가요?
오류라기보다는 사람들이 AI의 한계를 깨달은 쪽에 가깝습니다. 연구진은 사람들이 계획을 짜는 행위와 실제 실행하는 행위를 혼동하는 심리적 함정에 빠졌었다고 분석하거든요.
아, 계획만 짜놓고 다 했다고 착각하는 그런 건가요?
맞아요. 처음 AI가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머릿속에 엉켜있는 수많은 할 일들을 프롬프트 창에 막 던져넣었습니다. 거래처 메일, 회의 보고서, 저녁장 보기 목록을 시간 순서대로 완벽한 표로 만들어줘, 이렇게요.
그럼 AI는 진짜 1초 만에 기가 막히게 깔끔한 시간표를 쫙 뽑아주잖아요.
그쵸. 그 순간 뇌에서 도파민이 싹 도는 겁니다. 시각적으로 완벽하게 정리된 표를 보면 이미 그 과업을 완수한 것 같은 착각과 성취남이 드는 거죠.
와, 완전 공감돼요. 그 표만 봐도 이미 오늘 하루 정말 갓생 살았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죠. 계획표를 100장을 뽑아내도 결국 의자에서 일어나서 타자를 치고 쓰레기봉투를 들고 나가는 건 온전히 내 육체의 몫이니까요.
그러니까 AI는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는 않는다는 거네요. 끝내주는 다이어리는 써주지만 내 인생의 대리 출석은 안 된다는 뼈아픈 교훈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작 실행하지 못한 화려한 계획표만 쌓여가는 걸 보면서 사람들의 흥미가 식어버린 거죠. 하지만 이렇게 거창한 일과 정리가 아니라 아주 소소한 삶의 무게를 덜어내는 데는 AI가 꽤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저도 자료 보면서 진짜 무릎을 탁 쳤던 게 있어요. 사용 순위 72위에 오른 있는 재료로 요리하기. 이거 진짜 기발하더라고요.
아주 현실적이죠.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시들어가는 대파 반풀이랑 계란 2알, 유통기한 간당간당한 베이컨이 있는 상황. 딱 그려지시죠?
아, 몸은 파김치고 배는 고픈데 이거 조합해서 대체 뭘해 먹어야 하나 고민하는 것조차 너무 피곤하거든요. 요리를 못해서가 아니라요.
그 사소한 결정을 내리는 에너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냉장고나 사진으로 딱 찍어서 AI한테 던져줍니다.
그럼 AI가 이 재료들로 당장 15분 만에 만들 수 있는 대파 베이컨 볶음밥 레시피입니다 하고 답을 주는 거잖아요. 메뉴 고민하는 그 10분의 결정 필요를 완벽하게 외주주는 거네요.
일상의 마찰력을 줄이는 아주 영리한 방식이죠. 그런데 이렇게 소모적인 필요는 피하는 걸 넘어서서 사람들은 이제 감정적인 만족감마저 AI한테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27위를 차지한 쇼핑 추천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죠.
쇼핑 추천이요. 예전에는 쇼핑할 때 그냥 검색창에 탭 20개씩 끼워놓고 최저가 비교하고 스펙 따지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이 자료에 등장하는 한 판매자의 실험 사례가 현재의 변화를 아주 정확히 보여주는데요. 이 사람은 AI한테 단순히 가성비 좋은 티셔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라고 물어본 거예요?
내 실제 몸매보다 더 좋아 보이게 체형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옷을 찾아줘 라고 질문했죠.
와, 질문의 결이 완전히 다르네요. 램 용량이 몇 기가야가 아니라 내 콤플렉스를 어떻게 숨길 수 있을까라는 아주 내밀한 고민을 털어놓은 거네요.
그 욕구를 접수한 AI는 특정 브랜드의 티셔츠를 정확히 추천했고 평소 만 원짜리 셔츠만 입던 이 남자는 기꺼이 3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인상적인 고백을 남기죠.
어떤 고백이요?
나는 셔츠가 아니라 자존감을 샀다.
와, 셔츠가 아니라 자존감을 샀다. 솔직히 약간 소름 돋으면서도 너무 이해가 가는 문장이에요. AI가 내 감정적 결핍까지 채워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과연 AI가 추천해주는 이 쇼핑 정보가 100% 믿을만 한가 하는 겁니다.
맞아요. 저도 반론을 제기하고 싶었어요. 내 감정에 쏙 드는 말을 해준다고 해서 덜컥 결제부터 하기엔 좀 리스크가 있지 않나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여기서 대규모 언어 모델이 가진 치명적인 맹점이 드러납니다. 바로 환각, 즉 할루시네이션 현상이죠. AI는 진실 탐지기가 아니거든요.
진실이 아니라 그저 그럴듯한 말을 조립해내는 거잖아요. 확률적으로요?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산 저가 제품을 독일제 명품이라고 천연덕스럽게 둔갑시켜서 추천하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냉장고 요리 추천에서도 비슷한 귀귀한 사례가 있었죠.
그 비스킷 위에 블루치즈랑 게살 얹어 먹으란 그 레시피요?
네, AI 입장에서는 비스킷, 치즈, 게살이 다 식재료 데이터에 있고 요리 문맥에 자주 등장하니까 그냥 수학적으로 조합해버린 겁니다.
미각이 없으니까 그게 사람 입안에서 어떤 재앙을 일으킬지 전혀 모르는 거네요. 요리사들이 먹다 뱉었다고 하던데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결국 AI가 결정을 대신해주고 자존감을 채워줄 순 있어도 마지막 검증은 온전히 인간의 몫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살림의 피로와 자잘한 결정을 덜어냈다면 사람들은 이제 그 남은 시간과 에너지로 뭘 할까요? 당연히 현실을 탈출하고 싶어지겠죠. 놀이와 휴식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데이터가 그 흐름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탈출구 하면 역시 여행이죠. 여행이 64위, 휴가 일정 짜기가 83입니다.
직장인들의 눈물겨운 달력 테트리스잖아요. 연차 며칠을 어디에 붙여야 눈치 안 보고 길게 쉴 수 있나 계산하기 머리 아프니까 AI한테 맡기는 거죠?
네, AI가 순식간에 도쿄 3박 4일 동선을 쫙 짜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도 아까 말한 환각 현상의 치명적인 피해 사례가 나옵니다.
그 파리 오르세 미술관에서 절망한 여행자 이야기요. 그거 진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네, 완벽해 보이는 파리 여행 첫날 코스에 오르세 미술관이 있었는데 하필 그날이 월요일, 정기 휴관일이었던 겁니다. AI는 과거 패턴으로 일정을 조립했을 뿐 실제 요일이나 휴관일은 체크하지 못한 거죠.
비유하자면 AI 여행 플래너는 막 텐션 엄청 높아서 어디 가라 저기 가라 하는데 사실 길로는 치명적으로 어둡고 팩트체크는 절대 안 하는 친구 같네요.
정확합니다. AI는 초안일 뿐이고 확인은 반드시 지도 앱으로 사람이 직접 해야 한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근데 꼭 비행기를 타야만 탈출인가요? 방구석 침대 위에서도 탈출은 가능하잖아요. 재미와 장난 목적이 무려 3이더라고요.
밤 11시에 침대에 누워서 AI한테 일부러 못 그린 낙서를 그려줘 라고 하는 심리죠. 아무 의미 없는 장난감이 필요한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11위를 차지한 가짜 리얼리티 TV.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바로 그 과일 막장 드라마.
과일들의 불륜 치정극이요?
네. 망고가 바람을 피우고 딸기가 폭풍 오열을 하는 그 영상이 수천만 뷰를 찍었잖아요. 아니, 넷플릭스에 널린 게 자극적인 연애 프로그램인데 왜 굳이 과일이 우는 걸 보는 걸까요?
이 현상을 더 큰 관점에서 연결해보면 현대인들의 극심한 인간관계 피로감이 보입니다. 진짜 사람이 나오는 리얼리티를 보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긴장하거든요.
저 사람 악플 받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도덕적인 짐을 지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타인의 불행을 소비한다는 미세한 죄책감도 있고요. 그런데 주인공이 망고와 딸기라면 어떨까요?
도덕적 무게감이 그냥 증발해버리네요. 아무도 상처받지 않으니까 마음 편하게 일말의 죄책감 없이 그 막장 서사를 즐길 수 있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관계의 복잡성에서 벗어난 오직 나만을 위한 완벽히 통제 가능한 가짜 놀이판인 셈이죠.
던전 앤 드래곤이 77위인 것도 비슷하네요. 친구들 모아서 보드게임 하려면 시간 맞추고 감정 상할 일도 생기는데 AI랑 하면 새벽 2시에도 혼자서 장엄한 모험을 떠날 수 있으니까요.
네, 아주 안전한 놀이판이죠. 그리고 이 안전함을 추구하는 심리가 구인 별자리와 타로에서도 이어집니다.
요즘 2030 세대들이 점집 안 가고 챗GPT한테 타로를 본다는 게 진짜 신기했어요. 운세를 막 맹신해서 그러는 건 아닐 텐데요?
맹신이 아니라 타로를 일종의 익명의 거울로 쓰는 겁니다. 헤어진 연인한테 연락해도 될까? 이직할까? 이런 질문은 친구나 가족한테 털어놓기엔 너무 무겁거든요.
맞아요. 내 치부가 소문낼까 봐 두렵기도 하고 친구들한테 영양가 없는 훈수 듣는 것도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타로카드라는 신비로운 매개체의 입을 빌려서 입이 무거운 AI한테 속마음을 꺼내놓는 겁니다. 나만을 위한 완벽한 익명의 대나무 숲인 거죠.
와, 타로마스터 AI는 나를 평가하지도 소문을 내지도 않으니까요. 다들 인간관계의 피로감을 피해서 AI라는 거울 속으로 숨어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내면의 고민을 해결하는 아주 안전한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현실의 차가운 장벽, 즉 타인과의 갈등이나 법, 행정의 영역으로 AI를 끌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짜 현실의 무기로 쓰는 거군요. 일반적인 조언 구하기가 10이던데 친구가 200만 원 빌려달라고 할 때 AI한테 묻는 이유가 진짜 재밌더라고요.
네, 예전처럼 나 너무 속상해 위로해줘가 아닙니다. 친구한테 200만 원 빌려줄 때의 리스크와 거절했을 때 우정의 손실을 냉철하게 따져서 객관적으로 분석해줘라고 요구하죠.
감정은 쏙 빼고 철저하게 득실을 따져달라는 거네요. 스스로 팩트폭행을 자처하는 건데 이 감정을 빼는 용도가 민원 넣기로 가면 더 엄청나더라고요. 94위가 민원 넣기, 59위가 벌금 이의제기잖아요.
우리가 억울하게 주차 딱지를 끊기면 너무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글을 쓰게 되잖아요. 당신들이 일처리를 이따위로 하냐 이러면서요.
그쵸, 막 키보드 부술 기세로 분노를 쏟아내죠.
하지만 그런 글은 행정기관 담당자가 봤을 때 요지가 묻혀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AI를 감정 세탁기로 씁니다. 사실관계만 딱 던져주고 화를 걷어내게 하는 거죠.
아, 5월 12일 2시 병원 앞 2분 정차함 과태료 나옴 이의제기서 써줘. 이렇게 사실만 던져주면 AI가 내 분노는 다 지워버리고 공무원들이 좋아하는 아주 건조하고 정중한 행정문서로 번역해주는군요.
사실, 근거, 요구, 딱 이렇게 3단 구조로 말이죠.
근데 여기서 약간 궁금한 게요. 내 분노와 절박함이 다 지워지면 요구가 너무 약해지는 건 아닐까요? 관공서 움직이려면 좀 진상도 부리고 해야 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오히려 관료제의 세계에서는 감정적 호소보다 건조한 논리와 근거가 훨씬 강력하고 날카로운 무기가 됩니다. 담당자가 처리할 명분을 주는 거니까요.
와, 그렇군요. 하지만 이 감정을 배제한 차가운 논리의 끝판왕, 법률의 세계로 가면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97위 법률 용어 풀이, 45위 법률 리서치 말이에요.
네, 여기서 이 책이 가장 무겁게 다루는 치명적 함정이 다시 등장합니다. 복잡한 임대차 계약서를 중학생 수준으로 쉽게 번역시키는 건 아주 훌륭한 사용법입니다.
법의 문턱을 낮춰주니까 좋죠. 하지만 아까 인트로에서 말했던 그 맨해튼 연방법원의 가짜 판례 사건, 그건 진짜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법적인 다툼에서 AI를 최종 판단자로 두는 순간 완전히 절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AI가 완벽한 문체로 거짓말을 이어내는 환각현상 때문이죠.
알맹이는 없는데 껍데기만 진짜처럼 위장한 가짜 법이잖아요. 한국에서도 본인 소송하던 당사자가 AI가 청작한 가짜 판례를 제출했다가 난리가 났었다면서요.
네. 법원 행정처에서 대응책까지 마련할 정도였습니다. AI가 문서를 번역해주고 감정을 빼주는 건 좋지만 조문과 판례의 실제 존재 여부는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람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AI는 훌륭한 내비게이션이지 핸들을 쥐고 책임지는 운전자는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와, 오늘 정말 방대한 여정이었습니다. 냉장고 파먹기부터 과일들의 치정극, 그리고 연방법원 가짜 판례까지. 우리가 AI랑 어떻게 부대끼며 살고 있는지 전체 지도를 쫙 그려본 것 같아요.
오늘 다룬 원본 소스의 에필로그에서 저자는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를 청취자에게 전달합니다. AI는 결국 내 마음, 내 문제, 내 문장을 비추는 거울일 뿐이라는 겁니다.
거울일 뿐이다. 거울은 비춰주기만 하지 내 삶을 살아주진 않죠.
네. AI가 행정관청이나 법정의 문 앞까지 우리를 친절하게 에스코트해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진단서 앞, 계약서 앞, 내 전 재산이 걸린 통장 앞에서 마지막 문을 열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건 언제나 피가 흐르는 사람의 몫이어야 한다고 차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몫. 참 무거우면서도 꼭 쥐고 있어야 할 말이네요. 오늘 심층 탐구를 마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제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대화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네,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죠.
우리의 고민을 묵묵히 들어주고 골치 아픈 휴가 일정 짜주고 펄펄 끓는 분노마저 매끄럽게 정제해주는 이 완벽한 AI 거울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진다면 어떨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껄끄러운 마찰, 서투르지만 진심 어린 위로, 그리고 그 지지고 볶는 피곤한 과정 속에서 피어나는 진짜 인간적인 유대감이나 창의성은 어떻게 될까요?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네요.
그쵸. 완벽하지 않아서 더 아름다운 우리의 일상을 단지 귀찮고 피곤하다는 이유만으로 너무나도 쉽게 기계의 손에 넘겨주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밤 스마트톤 속 완벽한 거울을 들여다보시면서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묵직한 여운을 남기며 오늘 준비한 심층 탐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